제46장 하나님의 간증. 나는 주의 종이오니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시편 119편 125절 하나님의 간증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냄. 우리는 많은 때에 하나님의 간증에 대해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또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간증이라는 말은 신약에서보다도 구약에서 더 많이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구약의 두 군데를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모세우경 중 출애굽기 안에서 간증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한 곳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과 모세우경에서 말하는 간증은 우리의 눈을 열어 간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말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간증을 여러 번 말했습니다. 간증과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명령은 함께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킬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간증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지킨다는 말은 생소하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간증은 율례 등과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례와 동등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율법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곧 간증의 판이요 이 두 돌비를 담은 궤가 곧 간증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돌비에 율법을 쓰시고 그 돌비를 간증의 판이라 칭하셨고 그 궤를 간증궤라 칭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간증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간증은 바로 율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또한 간증은 하나님의 표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두 간증판은 우리에게 한 폭의 좋은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표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표준입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냅니다. 간증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냅니다. 이 간증이 사람 가운데 오면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간증이요 사람에게는 율법입니다. 율법과 간증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는 간증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편으로 왔을 때에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간증하고 사람 편에서는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합니다. 하나님 손에 있을 때에는 간증이고 사람 손에 있을 때에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요구이고 사람에게 있을 때에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 편에 있을 때에는 한면으로는 우리에게 행하라 하고 한면으로는 우리의 틀린 것을 간증하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간증합니다. 이러한 간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얼마나 옳지 못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간증은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간증하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보여주고 우리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간증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간증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더욱 뚜렷이 밝혔습니다. 성령이 오신 것은 그리스도의 간증을 위하며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간증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그가 누구이며 어떠한 분인가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간증입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에게는 그분 자신이요 우리에게는 우리 위에 있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이 간증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간증을 범하면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을 위해 간증할 수 있음. 우리는 간증이 대단히 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간증의 중심뜻이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하나님 자신의 생명의 어떠함을 말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분 자신을 간증하기 위하여 사람 가운데 오셔서 그의 어떠함을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간증은 하나의 영적 사실, 곧 실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의 실제를 만지지 않은 것은 바로 간증을 만지지 않은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세부터 만대까지 하나님의 간증은 하나님 자신이 하며 하나님 자신이 그의 어떠함을 말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말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한 가지, 열 가지 또는 백 가지의 말도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중요성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어떠하심을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분을 대신하여 간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또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다 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서 어떤 사람을 위해 그를 변호하는 증언을 한다 할 때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당사자가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아무 표시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말한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간증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간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 간증은 곧 사람이 하나님 자신을 접촉함으로써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실제를 접촉한 사람만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위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실제를 접촉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할 말이 없고 간증이 없게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전할 수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은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율례와 규례와 명령은 사람들 가운데 온 것이지만 간증은 여전히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 밖의 것이지만 간증은 하나님 편에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위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성령만이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나 이론이나 가르침이 아니요 그리스도 자신이 나온 것입니다. 간증은 이론이나 가르침으로 변할 수 있지만 이론은 간증으로 변할 수 없습니다. 간증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규정대로 실행하라 하고 순종하라 할 수 있지만 명령이 곧 간증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간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체험이 없으면 간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체험이나 경험도 간증이라는 말에 미치지 못하고 합당치도 못합니다. 간증은 체험이나 경험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증은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편에서 말할 때에는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옳지만 체험이나 경험과 같은 명사는 너무 낮고 충분치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이 간증과 같이 사용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간증이란 바로 사람이 주님을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은 없으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위해 간증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많은 이론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이론과 성경적 교훈을 말하고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서로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성경적이지 않은가에 주의합니다. 그러나 참된 간증은 실제를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만져야만 간증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보기 원합니다. 형제 자매여, 모세우경과 시편 119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간증과 당신이 사용하는 간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간증은 큰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간증은 곧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자신과 그의 요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만진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자신을 만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득죄하는 것은 간증에 득죄하는 것임. 간증에 득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자신께 득죄하는 것이 바로 간증에 득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격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길을 거스르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간증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절대적인 품격을 나타내기를 갈망하십니다. 그의 품격을 잘못 나타내고 틀리게 나타내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간증에 득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간증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조금도 관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거스르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어 하나님의 품격과 지위에 영향을 끼치거나 하나님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는 하나님은 묵과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구약에는 몇 가지 매우 심각한 일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땅에 오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득죄하여 많은 죄를 범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의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끝장이 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가나안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땅의 백성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강한 것으로 여겼고 아낙 족속의 사람들을 대장부로 보고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보았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며 울부짖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서워하고 울부짖은 것은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여 하나님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몇 번 거스른 것은 엄중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죄들은 사람의 약함이므로 하나님께서 너그러이 대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뜻대로 음식을 구하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랴 라고 하며 하나님께 망령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품격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정욕이 끓어오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형벌을 내리고 그냥 두셨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그들이 행한 것은 사람의 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울부짖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죽을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대해 문제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결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와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들이 다시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다스림에 대해 후회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정하신 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자신께 득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간증에 득죄한 것입니다. 고라당의 멸망. 민수기 16장 17장에서는 고라 일당이 형벌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여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고라 일당을 심판하사 땅이 갈라져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고 하자 하나님의 분노가 또다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열두 종족의 족장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여 회막안의 증거궤 앞에 두면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심판 역시 우리에게 큰 원칙을 보여줍니다. 다만 크고 작은 것을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묵과하십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큰 자가 되려고 했을 때에는 땅이 갈라지지 않았고 그들을 삼켜 멸망케 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큰가를 다투었으나 땅은 여전히 그들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민수기에서는 왜 그렇게 무서운 결과가 있었습니까? 원인은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간증에 득죄했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은 오직 부활한 자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죽은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오직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부활 밖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지만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오늘 이 생명은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생명은 부활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을 얻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 생명은 죽음을 거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은 너무도 좋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오늘은 살 뿐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부활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활의 위치에 서 있어야 합니다. 부활의 위치에 서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산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언변과 생각과 재주와 능력과 총명이 죽음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활의 위치에 선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오직 부활한 것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큰 간증입니다. 싹난 그 지팡이는 오직 부활한 것만이 직임이 있고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이 간증입니다. 그 일은 하나의 원칙, 즉 사람은 오직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표명했습니다. 사람은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는 반드시 부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죄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이므로 부활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부활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가 역사함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주 예수에게 하나의 없이함이었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없이함입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할 때 그를 없이하소서, 그를 없이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큰 없이함이었습니다. 옛 창조는 다 없애야 합니다. 옛것을 없애지 않으면 쌍난 지팡이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간증을 지키지 못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문만을 열어놓으시고 그리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다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라당이 엄중한 형벌을 받은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간증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과하셔도 하나님의 간증에 득죄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는 그 기본적인 목적이 그분 자신의 간증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사람에게 오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어떤 죄는 죄 지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으로 그칩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 영향을 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의 간증을 범하고 하나님 자신에게까지 득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함. 우리는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라고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화를 벌컥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친 것이 합당치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무슨 큰 잘못이 있는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모세가 온유하다가 성을 한번 냈을 뿐으로 여깁니다. 다른 온유한 사람들이 화를 낼 때에는 하나님이 그다지 중히 보시지 않으면서 왜 이 사람이 한번 화를 낸 것은 이렇게 중히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봅시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를 거룩히 분별하지 않았다입니다. 그 뜻은 곧 내가 나를 연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룩히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특유한 성품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화를 열 번 낸다 해도 사람들은 다만 모세의 성질이 과격하다고만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번에 화를 낸 것은 하나님 자신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써 나를 그 안에 끌어들이고 나를 거룩히 분별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마땅히 있어야 할 위치에 두지 않았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그때 화를 낼 뿐 아니라 지팡이를 내리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일을 누가 한 것인지 분별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화를 내며 사람을 욕하는 분인 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연로되셨습니다. 만일 모세가 화를 낸 것이 다만 모세의 성질이 나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그쳤더라면 문제는 크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렇게 심한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그 행함을 중하게 여기신 것은 모세가 화를 낼 뿐 아니라 기적을 행하여 물이 흘러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치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물을 흘러나오게 하여 마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요 화를 내며 그들을 욕하는 자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을 끌어들여 분별이 없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간증을 범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무도 큰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은 가볍게 지나치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웃사가 맞아 죽음. 우리는 간증을 범하는 일을 생각할 때 언제나 웃사의 손을 기억하게 됩니다. 웃사가 손을 들어 언약궤를 붙들었으므로 하나님은 언약궤 곁에서 그를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심도 하나님 자신을 표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웃사가 육의 손으로 언약궤를 붙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분명하지 못한 말입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곧 간증의 궤임을 압니다. 언약궤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요약되었습니다. 그때 웃사처럼 언약궤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없었지만 언약궤는 스스로 보호되었습니다. 언약궤가 이방에서 이곳저곳으로 운반되었을 때 웃사처럼 언약궤를 보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지만 언약궤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지라도 언약궤는 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운반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언약궤를 붙잡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웃사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원수들에게 있었을 때에도 언약궤는 자신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데 돌볼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매도록 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습니다. 언약궤가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것은 언약궤 자신에 달린 것입니다. 사람의 손이 하나님을 부축하려고 하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간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도록 물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의 결국을 볼 때 한 가지 원칙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증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품격을 범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권위를 범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길을 범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떤 일은 하나님의 간증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곧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거룩함과 능력과 생명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멋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범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심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자신을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나 마귀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시지 않고 사람이 한 일을 분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간증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자신이 그의 간증을 지키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간증을 지키십니다.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친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어떤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에 관계된 일에 대해 득죄할 때에는 하나님은 즉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 자신이 관계없음을 즉각 표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죄가 다 그러하지만 특히 간증을 범하는 죄를 지을 때에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더욱이 간증을 범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 자신에게 득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데에 있어서도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사람과 함께 섞이는 것을 조금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증을 범하는 것만은 행치 말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가볍게 심판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옳지 못한 행동이 하나님의 간증을 범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간증을 범할 때에는 지극히 엄중하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차이는 하나님의 간증을 범하는가 존중하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을 범하는 것은 지극히 크고 두려운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는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심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이 유익은 곧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마다 사탄은 할 말이 없게 되고 입을 다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면 사탄은 다시는 우리를 참소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징계는 다 하나님 자신을 보전하고 그의 거룩함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사탄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표명하는 데 있어서 그분을 만족해 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이번에 징계받은 것은 어떠어떠한 일에서 하나님께 득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이 간단한 말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무관하심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는 분명 잘못이 있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도 계속 울고만 있습니다. 왜 웁니까? 징계가 너무 심해서입니까? 이것은 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일과 무관함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의 이름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를 즐거이 받아들이고 이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을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하시지 않았음을, 이 일이 다 저의 잘못임을 마귀와 교회와 세상 사람들이 알기 원합니다. 당신이 기꺼이 징계의 손아래에 있는다면 하나님을 표명하게 되어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징계를 기피하려고 저항하면 할수록 해결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하나님의 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합당치 못한 많은 일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행하지 못한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표명하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은 엄숙한 일이요,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